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왕의 사건은 성경에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왕이 저지른 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내게 실수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다윗왕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실수를 크게 취급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도 다윗왕의 왕위가 폐위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상당히 그 나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왕이 왕위를 폐하여지는 그런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한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 진멸도 어느 만큼 그냥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사울이 시행을 안 합니다. 가서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남겨옵니다. 그 장을 넘겨보시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소와 양을 가장 좋은 것으로만 구별해서 남겨왔다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왔다 합니다. 별로 잘못돼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이 몹시 추상 같습니다.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사울의 왕국은 몰락합니다. 그 사울은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이 시점부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울은 살아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결론이 왜 그렇게 나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데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실수와 사울의 실수를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다윗이 더 크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의 문제는 그렇게 큰 실수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도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기독교와 기독교의 진리가 도덕과 윤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거의 흐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그럼 저는 도덕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 도덕성은 영성이 포함하는 도덕성이지 도덕성이 갖는 원리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일반인에게도 도덕성이 있는데 그 도덕은 자기 치장이요, 자기 의를 향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도덕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부수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는 도덕성입니다. 이게 혼동되는데 기독교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이한 결론을 낳는 겁니다. 우선 우리 처음에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으로서 명할 수 없는 명령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필경,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 명령을 내리는 배경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 사건 때문에 가서 그들을 치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그 본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17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곧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6장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먹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7장 초부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은 사건이 기록되고 이어서 이 아말렉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치는데 그 야전군 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질 않습니다.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야전군 사령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뒤에 앉아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내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마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무엇이길래 이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무엇이길래 어떤 싸움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싸움에서 다른 싸움은 다 전쟁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전쟁입니다. 이 사건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만은 전쟁이지만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지 일곱 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말렉의 싸움도 여호수아의 칼에 의지하지 않고 모세의 손에 의지한 이상한 전투로 끝을 내립니다. 그리고 끝이 재미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특별한 관계인 것을 여기에다가 비추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다른 종족과는 뭔가 다른 종족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고 여호와께서 도말하여 없애시기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의 일관성으로 이제 사울왕에게도 왕이 되자 준 첫째 명령입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기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요, 이건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이 너무 좀 말이 비약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쫓아오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여러분이 얻으실 겁니다. 육체란 성경이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육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육이라 그럴 뿐입니다. 그럼 영은 뭐고 육은 뭐길래 이렇게 나눠 쓰느냐?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존재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쳐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발전소에서부터 그 송전선이 끊어져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아무리 올리고 내려도 새 전구를 갖다 달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소부터 연결되는 전선이 끊어져 있는 이상은 이걸 죽었다 그럽니다. 이 죽은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끊어져 있다는 뜻에서 영이 죽었다, 그리고 영이 죽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육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반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생되어 있고 거듭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관한 차이가 아니라 원리적 차원에서 하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바로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싸움의 재미있는 점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그 폭넓은 메시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메시지의 한계성이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뭐 한국인이, 뭐 한국민족이니 한국교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전 세계를 다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냥 한국이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를 또 보고 오면 뭐 아시아니 또 뭐 유럽이니 이렇게 얘기를 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지금은 쥐뿌리나 아는 게 남한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제넘는 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사 이래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없고 급팽창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지금 교회들이 꽉꽉 차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안 가봤다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나 하느냐 하면요, 세상이 다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계만이 보수고 정당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구라파나 미국이 신앙적 차원에서 많이 타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락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타락하고 있는 거고 우린 정당해도 유치원 다니면서 정당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 교회가 구라파의 교회의 수준에 비해서 약 50년쯤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이 우리보다 앞선 자로서 정당해야 될 것을 정당하지 못하고 많이 타락하고 넘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그래도 그들은 성장한 자이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낮게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오늘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전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아는 구원의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이걸 기준으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자고 오늘 음성을 변하는 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멋있는 사건으로 상징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어서 고생하고 있던 곳에서의 해방이 구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린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해방되었다. 저주받을 자리에서 풀려났다. 우린 이제 다시 지옥에 안 간다. 너희는 뜨뜻한 곳에 가서 살 거지만 우리는 시원한 곳에 산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다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출애굽 사건 언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 너를 보내요.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부터 광화문을 가기로 합시다. 광화문을 가려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교회를 나서지 않는 한 광화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꺼내지 않고서 가나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다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내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엔 하마를 넣어보십시오.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꺼낸다. 셋째, 하마를 넣는다. 넷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 선결,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출애굽일 뿐입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제가 두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출애굽이 그냥 완성되고 갈 때까지 간 목적으로 알고 있기 일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두 어디에 모여서 사느냐 하면 홍해 해변가에 쭉 텐트를 치고 바캉스철에 떼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가지각색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홍해 바다 옆에 줄줄이 탈의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홍해를 건넜노라. 너희도 건너야만 되느니라. 우리 배는 한 번 건너는데 5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거 하고 살아요. 홍해에 때를 지어서 살아요. 어디는 안 가고 가나안은 안 가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제가 절대 과소평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 일변도다 이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죽을 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만은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전 인생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일이고 나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이 나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이고 그 평생을 가면서 동시에 해야 할 간증이 있다면 당신 빨리 애굽에서부터 나오십시오.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사실 애굽에 사는 사람 보고 홍해를 건너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이런 불평을 했는가 기억하시죠? 아니, 보이는 것이 사막뿐인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이게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출애굽은 무의미합니다. 왜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시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국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는 일은 아말렉이라는 전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입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만은 그것은 들어가자마자 얻어먹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본토 백이들을 몰아내는 싸움으로부터 가나안 입국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놓고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헤비급들만 살더라고요. 그러니 주니어 플라이급들이 들어갔다가 잼만 맞아도 죽게 생겼는데 우리 저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로 1m 앞으로 어퍼컷이 지나가도 다운이 된대요. 얼마나 센지 맞는 건 관두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모두가 못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메뚜기같이 밟혀 죽게 생겼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들이 거부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누구만이 들어가자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됐죠?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져버린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성경이 출애굽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은 결단코 저주받을 자리에서 불러냄을 당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늘 같은 말로 예를 듭니다만 구원이란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불타는 모닥불 속에서 본 장작개비와 같습니다. 내가 저 장작을 꺼내서 거북선을 만들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북선을 만들기 위하여 이 조각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장작을 불타는 곳에서부터 꺼내서 불을 끄는 일입니다. 끄지 않으면 다 타버린 다음에는 거북선이고 거북선에 뭐 노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꺼내야 됩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그게 끝입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깎아냅니다. 언제까지요? 거북선이 될 때까지. 이게 구원입니다.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가 현재 있는 입장에서부터 끄집어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끄집어져 내어진 출애굽된 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입국입니다. 가나안 입국은 언제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는 명령으로 언제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나안 일곱 족속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립지대에 있다 믿었습니까? 죄인이었다가 믿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죄인이었다가 믿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본능으로, 습관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마치 저주받을 자리에 있던 어떤 고아를 남의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어떤 사람이 와서 양자를 삼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이 어떤 고귀한 사람의 양자로 입적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괄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고귀한 자와 신분을 같이 나누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그 저주받을 자리에서 양자로 입적됐다고 해서 이 애가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은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길 가던 사람이 저 박으면서 지나가던 천덕꾸러기입니다만 이제는 모두가 그 앞에서 떨어야 할 고귀한 신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던 짓을 지금도 합니다. 그때는 그럴 때마다 퍼지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누가 패는지 아십니까? 이번엔 그의 아버지가 팹니다. 그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기의 자녀를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절대 놔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는 천덕꾸러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괄세를 해서 그가 얻어맞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고귀한 신분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이가 그의 마음에 들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괄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고 완성을 시키고 영광과 존귀로 관치우기에 합당할 자리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훨씬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괄세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쪽이 성이 풀릴 때까지 그저 괄세하고 지나갑니다만 이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자의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자마자 여러분의 신분은 변합니다. 다시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눈에다 힘주고 쳐다도 못 봐요. 어딜? 우리가 눈에 힘주고 잠깐만 쳐다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응자만 발음을 하려고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그럽니다. 사실 우린 아직도 개판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보면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간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믿었다간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에라, 지조를 두 개 갖고 살자. 지조가 없으면 욕을 먹으니까 이쪽에서 살 땐 이쪽 지조로 이쪽 와서 살 땐 또 이쪽 지조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 성도요 나가면 재빠른 영악스러운 세상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야 할 아말렉인 겁니다. 몰아내야 할 일곱 가나안 족속인 겁니다.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건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이 얘기와 이 말씀을 여러분 견주어 보십시오. 예,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만은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들어가 봤자 터지고 질 것이 뻔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간 하루를 못 버팁니다 라는 얘기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못 싸우느냐? 실제로 그 40년 뒤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를 숨겨준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40년 전에 이미 항복했었노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온왕과 바산왕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전 국민이 간담이 녹았었다 그럽니다. 정신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왜 못 이겼죠? 이겨야 할 자들이 안 들어가서 못 이겼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최고의 싸움은 첫째로는 구원이 이 뒷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하나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싸움을 누구와의 싸움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싸움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서 신자의 성숙한 삶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이제 출애굽한 사람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적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 편이었습니다. 혹은 부딪힐 싸움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는데 뭐 때문에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아말렉과 싸우겠습니까? 거길 벗어났기 때문에 부닥친 적군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동시에 이제는 사탄과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휘하에 있던 물건들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자 저 앞에 사탄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내 앞에 반대하고 서는 겁니다. 매일 대응합니다. 이것과 부닥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바로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314페이지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출애굽을 해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일진데 명하노니 뭘 하라? 구습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가나안 입국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오.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신자들의 모든 오해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속구쳐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분의 양자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습니다. 수준은 아까와 같이 개판입니다. 늘 우리의 생활신조는 개판 강조주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본능들이 맨 먼저 나를 얽어맨다는 이 기가 막힌 자기 싸움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자꾸 나는가? 나는 구원을 혹시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에겐 이 갈등이 없습니다. 이 더러움에 대한 분노와 초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태에서 만든 껌 이름 같이 오직 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로 동일하게 악당이요 죄요 더러움입니다. 우리만이 갈등이 있습니다. 신자만이 갈등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서 너무 많이 속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나오는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말고 돌아가 다시 깨끗이 되어 돌아오자고. 이것만큼 속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홍해에서 다시 건너가서 다시 나와요. 언제까지? 가나안 족속이 없어질 때까지 애굽을 들락거려요.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들락거리고 계시다고요. 이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진멸하랍니다. 육체의 것에 하나님 앞에 받쳐질 만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만은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과 싸울 겁니다. 다른 건 제가 다 놔두니까 이것만은 싸우려고 합니다. 고3 때 교회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시지 않으면 전 몹시 싫어할 겁니다. 일을 갈면서 싫어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런 망발에 여러분은 빠지지 마십시오. 자녀가 꼭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1년 동안 많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예비고사에 톱을 하면 온 세상에 있는 TV 방송국이 다 몰려와서 너한테 인터뷰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1등을 하셨냐고. 그때 우리가 떳떳하게 저는 공부도 안 했시오, 저는 참고서도 몰라요, 저는 폐양서 헤어졌시오, 요새 그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썼지요. 뭐 위에서부터 만점이던데요.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망발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남겼던 소와 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하죠. 하나님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한다고요. 번제보다 좋아한다고요.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기독교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싸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안 된 게 이겁니다. 좋은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본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생활을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다 속여도 자녀는 못 속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를 세상 능력을 갖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더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학생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첫날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험한 말이 나옵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가보니까 거기는 중고등학생이 상당수가 모인답니다. 가보니까 몇 마리 안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어떤 자녀가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가 안 가면 도끼 눈을 뜨니까 가는 법입니다. 근데 교회만은 꼭 말을 이렇게 해요. 아,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이 좀 그러신가 봐요. 말을 꼭 이렇게 하세요. 교회도 들고 패셔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19공탄을 난방용으로 쓰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9공탄을 가는 부젓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젓가락 사이즈가 꼭 눈 사이즈하고 맞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구공탄을 갈자마자 들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걸 안 하시는 분은 다 사기입니다. 우린 말하자면 이런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종국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때문에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거길 들어가지 않는 한 출애굽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것밖에 안 생깁니다. 매일 만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 같이 이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걸었으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긴 언제나 늘 이런 불평이 쫓아다닙니다. 40년 동안 먹은 것이 만나밖에 없고 본 것이라곤 사막밖에 없었다고. 이걸 먹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고, 이꼴 보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줬냐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평이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아니 지금 벌써 그 불평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에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와 계셨겠습니까? 여리고를 함락시키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에 발을 들여미십니까? 이 싸움입니다. 홍해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가나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싸움에 지면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참합니다. 이 싸움의 중요성을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 하 1장을 찾아보십시오.